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펴가시면서 파워포인트가 구절이 준비되어 있지만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선박에 달려있는 육중한 닻은 선박이 바다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양 고난에 직면한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신앙 때문에 순교도 했을 것이고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주소지에서 강제 퇴거되는 일이 빈번했을 텐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더 큰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자신들이 소유했다라는 그 확신, 그 엄청난 행운이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이 확신, 그것이 그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진실에 눈떴기 때문에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근거한 시점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1장이 일어난 그 시점은 십자가 지시기 전 약 2, 3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 3, 4개월이 지났고 이 3개월 뒤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장소는 어딘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갈 때 감람산 동쪽에서요 3km 또는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3, 4km 정도 걸어가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곳, 그것이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생애 마지막 7일간을 보내시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나사로 가정입니다. 나사로 가정에 그 여동생 둘,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 주님의 마음을 특별히 터치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인류 70억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셨지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마음을 전율하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이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심각한 병에 걸린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라아살이라는 이 남자 나사로에게 여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리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장 12장에 있을 어떤 사건을 미리 말하는 건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일주일 전에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게 될 것이에요. 근데 과거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묘사를 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일어난 지 한 60년이 지난 뒤에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작가적인 시점에서 저술했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서술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나사로라는 사람과 마리아 또 마르다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잠시 주목해 보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3절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사랑하시는 자 할 때는 아가페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필레오라는 사랑 개념 아시죠? 친구로서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의미에 여기 보면은 혼 필레이스 당신이 아끼고 좋아하시는 자가 병든 것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증거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나 마리아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아끼고 친근히 대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언지를 보냅니다. 5절에 보세요. 이 5절은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저자, 다시 말해서 요한의 해설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께서 이 가족을 아가페 사랑으로 아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나 여기 사랑할 때는 아가페 그러한 차원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세 사람 아끼고 좋아하는 대상이었고 저자인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의 눈에도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아낌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 집을 많이 찾으셨어요.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 그들을 그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가 아끼는 자가 병들었으면 죽을 병에 들었으면 그러면 즉시 베다니로 이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십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아끼던 사람인데 좋아하고 사랑하던 가족인데 그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소식을 들었을 때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예요. 죽기까지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으면 즉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당장 달려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도했을 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죽었어요. 39절에 보겠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병든 상태도 아니고 거의 죽은 상태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닌데 이미 죽어서 몸에 부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왜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지정이 되도록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법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올 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위기가 다가오면 그때 훨씬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여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찾아옵니다. 반드시 안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오빠 나사로 장례식 치른 뒤 며칠 후 예수님을 만나 원망시킨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해설직한 그런 항변을 합니다. 21절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그랬어요? 우리 오빠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좋아했잖아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적는 듯이 여기 오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시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더 큰 그림에서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잠시 보세요.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만들어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건 왜요? 로고스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있게 했단 말이에요. 나사로에 대한 전적 주권을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고백된, 선언된 이 주인공이신 주 예수님께서 전적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세요. 누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바로 이 로고스 예수님께서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나사로의 삶과 죽음 관련해서 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차원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섯 살짜리 우리 아이는 지금 40살 된 나, 엄마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섯 살짜리 우리 아이가 지금 40살 된 그 엄마의 생각, 계획, 뜻, 세상 보는 그 시각을 다 안다. 나사로를 존재하게 하신 분, 나사로에 대해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사로의 삶과 죽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영역을 어떤 신학자는 cosmological vision이라고 해서요. 우주적 시각. 주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신 cosmological vision. 주님께서 보시는 그 우주적 관점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인기 계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앞에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죽음을 경험하도록 지나가도록 기다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모든 환경과 실제를 볼 때 전체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만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변치 않았어요. 그의 육체적 죽음으로, 나사로의 그 육체적 죽음으로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 주님의 어떤 생각,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료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종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전체, 우리 사람들의 필연적 현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을 보면은 우리가 보여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그 아담 부부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자식 낳는 것, 그것이 현실이었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득하는 그것이 현실이었고 죽으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아담이 경험했던 거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다른 차원, 다른 종류의 인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언어를 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단위의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특수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의 혈통,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특수 인자, 특수 DNA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런 새로운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인자가 착상되었기 때문에 부활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젠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나요? 그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자유자재의 형태로 변화하는 유동금속합금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그 파괴력이 큰 장총으로 이렇게 쏘아서 맞아서 부서졌는데도 원래의 형체로 막 이렇게 결합이 되죠. 액체 금속의 그 내재적인 성질 때문에 부서졌는데 복원이 돼요. 뭐 가슴에 구멍이 뚫렸든지 뭐 머리가 반쪽이 날아갔든지 트럭으로 압사가 되었든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복원이 돼요. 액체 금속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성질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생명이라는 특수인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두 시스터가 주님께 전갈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죽음 근처에서 사경을 헤매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틀 머무시는 동안에 시체가 되어서 이미 장사되었던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인물 500년 전에 죽어서 지금 현재는 뼈마저 녹아 없어진 상태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인자가 있는 사람은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모습으로 바로 환원될 거예요. 왜? 주님께서 고백하신 대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요하고 이미 성공이고 이미 엄청난 존재. 우리의 부르심은 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전에 우리를 주관했던 환경이라는 힘에 끌려서 내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견고한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의 주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잠시 어떤 차원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시리즈 강의할 때 이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 형태로 땅에 묻힐 때 가족과 친지들은 그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화장을 깨끗이 해서 뭐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부활의 때 보게 될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모습, 미래에 입게 될 그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입게 될 그 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영광스러운 그 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학이나 대체 약품 같은 것이 우리에게 소개되면서 우리 생명이 연장되고 뭔가 조금 건강도 나아지고 하는 개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백신이 보급된다라는 소식도 있고 극복이 되고 또 다른 뭔가 나오면 또 극복이 되고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몸은 언젠가 수명을 더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늙어가면서 하나하나씩 고장이 날 때 그것을 억제해서 그것이 노화가 되고 피폐하게 되고 고장이 나는 전체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못 쓰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목숨이 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포커스를 다 두면 이 프로세스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노화를 멈추는 몇 가지 유튜브에서 주는 그러한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몰두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나빠집니다. 고장납니다. 노화됩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에 이 진리를 먹여야 돼요. 지금 나는 노화되고 언젠가는 부패에 들어가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시고 그분이 나는 사랑스럽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고백한 우리에게 아들이 입으신 그 부활 생명을 언젠가 입게 될 거예요.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부활의 몸과 관련해서 영광스러운 네 가지 측면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땅에 묻히면 부패 과정을 거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몸이에요. 그것들을 상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연관시켜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자꾸자꾸 내 영혼에 먹임으로써 어떤 차원의 몸을 입게 될 것인가 네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몸은 부패나 변형의 가능성이 없는 몸입니다. 부패나 변형의 가능성이 없는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입으면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변형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유지될 것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살 때 다르고 80세 때 다릅니다. 그런데 입게 될 몸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몸처럼 상태의 변형이 없이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몸은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인류 6천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겠죠. 그 가운데 아마 어떤 사람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인터넷을 켜놓고 구글 검색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 가장 아름다운 여성 30인 이렇게 치면은 아마 이렇게 쭉 떠오를 거예요. 그것을 6천년간 인류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여자, 가장 매력적인 남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한 개인을 변모시켰을 때 6천년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사람의 성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형에 돈 많이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내가 장차 입게 될 주님께서 5년 내로 오시면 10년 내로 오시면 그것이 내가 현실이 될 거예요. 15년 내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 15년 동안 이 몸이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조금 주름 더 생겨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내가 입게 될 바로 거룩한 모습,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곳에 내 영혼이 마치 닻을 내리듯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부활의 몸은요, 건강하고 강력합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엔 두나메.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n power. 우리가 입게 될 몸은요, 강력해요. 어떤 차원에서 강력한가? 물 속에서도 지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차원에 대해. 지금은 여러분이 수중 다이빙을 배우면 기구를 차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5m, 10m, 20m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50m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엄두를 못 내요. 수중 장비를 차고도 웬만한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갖지 않으면 50m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런데 마리나 해구 같은 데는요, 10km가 넘거든요. 물속 깊이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공간이에요. 물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어떤 악성 종양이나 나쁜 세균이 허물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몸은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의 질병이, 세균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없는 곳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에서도 그 고온, 엄청난 고열인 그 태양의 그 중심부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몸이 주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불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몇 배나 뜨겁게 했을 때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게 했던 바로 그 차원에 무슨 일이 있나요? 주 예수님께서 내게 부활 생명이 되시는 그 순간 그런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꿈꿔왔던, 상상해왔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지금 세상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영의 세계까지 넘나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천사들만 지나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에 우리가 자유자재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현재의 몸이 부패하지 아니할 특수한 몸으로, 죽음 앞에 무력했던 이 사람의 몸이 불멸의 몸, 이모터 바디 입을 것입니다. 영혼이 부패 불가능한 어떤 상태, 영혼이 사망 불가능한 어떤 상태를 입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영접한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행여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우리 몸이 마지막을 죽음의 순교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여전히 나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다른 차원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커튼이에요. 문을 하나 열고 밖으로 나가듯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보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저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죽음이에요. 죽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남기는 죽음이 되도록 하세요. 병원에서 링겔에 꽂은 상태로 친척들이 막 울면서 하는 그것은 성도의 죽음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남기는 그 죽음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자, 이것을 각자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는가? 난 과연 확신하는가? 약혼 반지는 몇 달 후에 있을 결혼식을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는 성님께서 나의 미래에 있게 될,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내가 반드시 입게 될 것을 믿게 합니다. 성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보증으로, 아, 내가 이 몸을 입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는 성님의 역사,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 읽으면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자들 믿게 하려고 나사로의 가족들 가운데 슬픔을 겪게 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마음 가운데 큰 확신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나사로의 그 죽음, 그리고 무덤에 갇히면서 가족들이 흘렸던 눈물, 그것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원문을 보면서 저는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부분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헬라에는 agomen pros auton, let's go to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Let's go to him. 그런데 일상적으로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let's go to him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상해요. 헬라를 읽어나가면서 제가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의 무덤에 가자,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자 이렇게 맞아요. 사인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자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어떤 한 인격을 향해서 그에게로 가자, 살아있는 대상처럼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썩어서 지금 전혀 인간 구실을 못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판단하고 판정 내리는 것 상관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생각에, 주님의 의견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행편에 처해 있는지가 아니라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이러한 표현으로 간결하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보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요일 성신 가운데 달과 별들 가운데 뭔가 펼쳐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어떤 혜성이, 불붙는 혜성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3개월 뒤에 도착한대요. 그때 사람들의 그 마음,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펼쳐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막 가운데 짓는 벙커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 진실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비결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확신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그 내면에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과의 교감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확보한 어떤 안전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한 상태가 해답이 아닙니다. 가장 강하시고 가장 역사의 파이널 세이, 마지막 의견을 가지고 계신 그 분께서 내 삶의 중심부에 걸어가시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 사람이 강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여기 내 주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이 주님이 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차지하는 그 영역이 날로 날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했으니 이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일어난 어떤 환경적 변수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